매기 성경 강해.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강해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마가복음 오늘 9장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 9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9장 시작이 또라는 접속사로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8장 말씀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이것은 또한 본절이 두 사건의 전환적 역할을 담당함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와 같은 배열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죠. 다시 말해서 고난 가운데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자는 고난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보려는 의도성을 지니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9장 서두에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여러분 특히 여기 죽기 전에라는 말은 죽음을 맛보기 전에라는 거거든요. 예수를 위해서 핍박당하거나 핍박당하다가 죽는 것을 가리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러한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게 된다 하는 건데, 그러나 이 말씀이 제자들의 생전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는 그러한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이 말씀은 예표적인 사건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을 분명히 알게 될 것이라는 의미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이 본장의 서두에 언급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순간적인 현현을 의미하는 변화산상의 이적과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도래를 의미하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서로 연결시키기 위함인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볼까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산에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여기서 보시면 엿새 후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지 엿새 되었다. 아마 그렇게 이해하면 좋으리라고 봐요. 근데 이 마가와는 달리 마태와 누가는 이날을 8일쯤 이렇게 잡고 있거든요. 이는 유대인의 일수 계산법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중요한 사건이라 의미 있는 사건들이 있을 때는 늘상 이 세 명을 특별히 선별해서 동행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본절에서 높은 산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지금도 이스라엘의 헬몬산이 있잖아요. 해발 한 2800 정도 된다고 그러거든요. 아주 높은 산인데 그 산 꼭대기에는 아마 그 뭐라 그럴까 만년설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들이 아주 웅장한 위용을 자랑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옛날부터 사람들이 이 산이 높구나 그러면 성스럽게 생각을 했잖아요. 또한 가이샤라 빌립보 지방과도 그렇게 거리가 그다지 멀지 않은 위치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이 높은 산 쪽으로 올라가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변형되사,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는 건데, 여러분 여기서 변형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외적인 변화만을 의미하지 않고 본질적 형상이 바뀌어지는 것으로서 그리스도의 심적 본질에 대한 신비로운 계시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리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예수님의 구속의 사건을 위한 것이고 이 변화의 모습은 앞으로 육체의 부활을 통하여 입게 되는 영화로운 영광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잘 보여주고 있다, 예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3절로 가보실까요?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시기할 수 없을 만큼 심히 씌어졌더라.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라는 것은 이전에 그들이 보아왔던 옷의 모습이 아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 제자들이 놀랄 정도의 나름대로의 변화된 모습이었는데 이 세상에서 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특별히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심히 씌어졌더라. 마태는 예수님의 옷만이 아니라 얼굴도 빛이 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는요, 세상에서 빨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시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주 특이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는 나타난 현상이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천상의 새로운 것이고 하나의 이적으로 묘사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으리라고 봅니다. 9장 4절 말씀을 볼까요?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저에게 나타나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거늘. 이러한 광경에 사로잡혀 있는 동안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저에게 나타나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이들이 어떻게 나타났는지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예언자의 대표로서,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로서 예수님과 그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이들은 모두 메시아의 선규자요, 선구자요, 수행자라는 입장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엘리야는 산자의 대표적 인물이고 모세는 죽은 자의 대표적 인물 아니에요? 이 사건은 다시 말해서 율법과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었음을 상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들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거늘 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내용에 대하여 마태와 마가는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 이때 나눈 말씀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어요.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피어,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저희가 심히 무서워함으로 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함이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에 대하여 베드로의 반응은 아주 현세적인 모습에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태도이죠. 예수께 고하되, 라피어,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예수님의 변화에 따른 모세와 엘리야의 등장으로 인해서 아주 당황하게 되었고 아마 그 흥분되게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한 갑자기 눈을 떠 신비한 모습을 목도한 베드로는 평소와는 다르게 예수님을 라삐라는 명칭으로 부르고 있는 아주 당황스러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라삐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학식이 많은 선생, 또 그리고 그래서 좀 마땅히 존경을 받을 만한 이 정도 사람에게 붙이는 그런 존칭이거든요. 또한 율법학자의 공식적인 명칭이기도 했어요. 이러한 랍비라고 하는 명칭을 예수님에게 붙이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라는 것은 베드로의 경험이 크게 감동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동시에 아직도 베드로의 신앙이 현세적이고 예수님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베드로는 그의 이러한 경험을 초막을 짓는 행위를 통하여 오랫동안 지속되기를 원하고 있었던 겁니다. 옛날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손님을 맞이할 때 자신들이 거기 거하는 그 거처 외에 특별한 장소를 준비해두는 풍습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것은 베드로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게 너무 인간적인 면에 치우치고 있다 하는 겁니다. 7절과 8절입니다. 마치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자, 우리 찬송 함께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찬양 전에 7절과 8절을 봤거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러니까 너희가 저의 말을 들어라. 아니 그 말이 있은 다음에 이 제자들이 둘러보니까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다.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름 속에서 들려온 그 음성, 이 말은 여러분 언제 한번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됨의 선포와 유사한 증거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구름 속에서 들려오는 음성은 예수님의 신성과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고 봅니다. 특별히 여러분 구름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구름 속에서 들려오는 음성의 핵심은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왕권을 선포하는 것이고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복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성경에서 보여주듯이 듣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믿는다라고 하는 거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행동을 수반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러한 모습에 놀라 문득 둘러보니까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과 자기들 뿐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와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 17장 6절에 보면 제자들은 공포에 휩쓸려 땅에 엎드려 있었는데 예수께서 손을 대시니 그들이 일어났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거든요. 그래 놀라 일어나 보니까 주위에 아무도 없었다 하는 겁니다. 이는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 이전의 선지자입니다. 뭐 세례 요한입니다. 뭐 엘리야입니다. 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던 그러한 모습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름대로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마만큼 제자들의 신앙과 그 믿음이 진일보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9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계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저희가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예수님께서 동행한 제자들에게 경계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변화산의 내용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 서로 간에 예수님의 이러한 표현에 대하여 서로 문의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또한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의 구체적인 모습을 미리 알려주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다가오는 고난과 죽음에 대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위로해 주고 계시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11절로 13절 말씀을 보죠. 이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임의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제자들의 궁금증 그 아주 뭐 많았겠죠.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해석을 해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엘리야였어요. 엘리야는 메시아의 도래의 전조로서 보냄을 받게 된다는 건데 그런데 이제 제자들은 그 제자들이 경험한 그 엘리야는 변화산에서 만났잖아요. 선지자들의 예언에 따르면 엘리야가 먼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은 것이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더욱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였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의문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받게 되는 고난과 멸시를 이야기하고 이어서 엘리야가 왔으되 이러한 표현을 쓰고 있다고요. 사람들이 임의로 대우하였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엘리야는 그러므로 누구입니까? 이것은 세례 요한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14절로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둘렀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그랬어요. 예수님과 동행한 제자들은 변화산에서 놀라운 환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경험과는 반대로 산 아래 남아있던 제자들을 서기관들과 변론에 빠져있음을 이제 제자들이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한 세 명의 제자들을 제외한 아홉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속히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공경에 빠져 있었음을 보여주는데 큰 무리가 둘렀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여기서 큰 무리가 둘렀다고 하는 것은 제자들을 통하여 기적의 놀라운 경험을 맛보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전에 제자들을 파송하시던 때에 그들이 이루었던 이적과 기적의 역사를 아마 이들도 제자들도 기억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큰 무리에 둘러싸인 제자들은 벙어리 귀신 들린 사람으로 인하여 서기관들의 조롱 섞인 비난과 실문에 대하여 제자들은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당황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심히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당황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들은 예수님을 보고 심히 놀라며 달려와서 문안했다는 건데요. 이러한 표현은 당황하는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이 오시기를 고대하고 있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라 봅니다. 이러한 여건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에 대하여 놀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부재의 시간에 제자들에게 서기관들의 변론으로 인하여 혼란이 발생하는 것, 그건 출애굽기 32장에 기록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하여 올라간 그 기간 동안, 아니 그 밑에서 형 아론과 그 백성들이 말이죠, 그 우상만 이것과 뭐 다를 게 뭐가 있느냐는 겁니다. 모세의 돌아오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불신한 가운데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으로 음란하게 섬기는 그러한 모습은 차라리 그 불신앙의 모습 아니냐는 거죠. 이들에 대해서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이러한 질문은 제자들의 변론의 내용이 무엇인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필요를 자각하게 하시기 위함과 그들이 처한 상황이 어떻게 발생하게 되었는지를 자문함으로 교훈하고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주님의 의도가 있다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풀기 위하여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들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어느 아들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입장은 간절하고 안타까움이 배어 있는 것이죠. 자신의 아들에 대하여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그 애비의 마음이 전달되지 않습니까? 자식의 벙어리 문제가 귀신에 의한 거라고 그가 진술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말할 수 없는 육체적인 질고의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가 영적인 문제로 인한 것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의 상태에 대하여 아버지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또 그 질병의 증세가 어떠어떠했는지 상세히 진술하고 있는 이 믿음 있는 아버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또한 제자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고치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도 더불어서 언급함으로써 아버지의 간구가 얼마나 간절한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 말은 참으로 의미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안타까움을 남기게 하는 모습입니다. 제자들은 이미 이전에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맛보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제자들의 모습은 연약하기 짝이 없는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과 고통 가운데 빠져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의미가 뭔가, 그 의미를 놓치지 아니하는 우리 매기 성경강의 애청자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마가복음 강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편지나 엽서 또는 인터넷으로 청취 소감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줄기세포연구기업 RNL바이오에서 온 가족을 위한 클래식 음반 My First Dream을, 두란노에서 성경지리와 역사를 탁월하게 풀어놓은 성서지도의 결정판 두란노 성서지도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극동방송 지정우편 번호 121-707을 쓰시고 극동방송 매기 성경강의 담당자 앞으로 편지나 엽서 보내주시고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fabc.net로 들어오셔서 매기 성경강의를 클릭하시고 청취 소감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방송된 내용을 테이프나 CD로 구해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전화 320-0460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